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이 우리 삶 속에 흐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주위에 흘러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케 되는 그런 은혜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6절 이전,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지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일천척을 가서 물을 건너보니까 발목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걸어보니까 무릎에 오르고 다시 허리에 오르고 가슴에 오르고 마침내 건너지 못할 물이 되었더라. 이 5절이 그렇게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땅에서 발이 떨어지는 순간은 모두가 다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물이 깊으면 바닥을 건너기 어렵고 은혜가 깊을수록 인간은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건너지 못할 물, 그 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풍성한 생명수였습니다. 그 물이 깊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소성케 되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소성하는 말은 술에서 깨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술에 정신이 팔린 사람은 자기 정신이 없지요. 그러나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비로소 자기 정신으로 돌아온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본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본래의 의미로 찢어진 것을 꿰매서 고치다, 치료하다, 낫게 하다, 철저히 온전하게 하다, 이런 구약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이고요. 이게 신약에 그대로 쓰여졌습니다. 역시 소성한다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에 쓰여진 말은 테라페이아, 그런 말인데 이 말이 영어로 그로 세라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치료한다는 그런 의학적인 용어가 되는 것을 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복주셨던 에덴에도 강이 발원해서 땅을 적심으로 복되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은 비손이요, 둘째 강은 기혼이요, 셋째 강은 히떼겔이요, 넷째는 유브라데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덴에서도 역시 강이 네 가닥으로 흘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은 언제나 생명이고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물은 영혼을 살게 하는 신비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생명이니 하는 말은 바로 내가 생명수의 근원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에스겔의 사역 시기에는 황폐화되고 허물어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담함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의 책 서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현실의 안타까움과 한탄어린 고백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서의 특징은 뭐냐 하니까 뒤로 가면서 점점 소망적이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의 모습으로 가는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에스겔서를 읽는다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이상은 언제나 소망적이었고 비록 죄로 인해서 멸망당했지만 회복시키시라는 이상을 에스겔서 37장에서 보면 마른 뼈들의 생명 회복을 경험하면서 에스겔은 확신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에스겔 시대는 물론이려니와 왜 세상이 이렇게 일그러지고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이 되게 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예언의 시기는 바벨론 포로의 아픔을 겪으면서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했던 고난 속에서 약속의 민족, 선택된 백성에게 이런 엄청난 아픔이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한탄을 하면서도 절망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은 비단 에스겔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쓰라린 종노릇의 고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있었고 이것이 인간의 고통의 시작은 아닙니다. 에덴 이후 세계 도처의 비극적인 일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가난과 질병 같은 저주스러운 운명은 계속적으로 유토피아의 낙원을 갈망하는 사람들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후진국에도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결코 비켜가지 않는 모든 인류의 운명처럼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모두는 밝은 미래를 기대하지만 공포를 가져오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정치가들은 소망적인 미래를 약속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만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지켜두지 못하고 있고 국가정부는 수많은 복지정책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이 무색할일 만큼 사정들은 반대 현상으로 더 활발히 진행되어서 나라마다 가정마다 비극은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들에 영원히 함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비극의 순간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얼룩지는 인류의 운명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의도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첫 부분에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주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서운 저주가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두움과 좌절로 끌고 가는 원인은 결국 창조주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왕노릇 해보려는 인간들의 사악한 욕심에서 연루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결국 인간이 풀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과학의 최첨단에 서서도 이것만은 해결하지 못한 숙제요. 많은 역사 속에서 소망적인 기대를 가지면서도 역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성경이 선언하는 죄의 대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로병사가 인간의 모든 조화를 깨뜨리고 가장 잔인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싫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 각자가 불러들인 것이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말씀의 해결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이 모든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은 결국 죄와 연관되어 있고 꼭 같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어떤 사람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회복은 역사 속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건 모두는 긴 역사 속에서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피로만 회복이 가능하다 그런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대비책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흘려진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데마다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역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이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그렇게 바로 십자가를 강조하는데 십자가는 오늘 우리 제목으로 다루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절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곧 피 흘리심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202장 3절을 보면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에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의 예배 중심도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희생을 주님 앞에 기념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고 갈보리 언덕에서 흘려신 예수도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요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모든 허물어져 버린 비극적인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로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가진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계속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러한 약속은 아직도 미래적입니다.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은 이 약속 성취의 시작에 불과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보다 미래적인 책인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백성들이 들어갈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은 계시로 보게 되는 것을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사야서 65장 17절에 그렇게 선언한 이사야는 모든 피조물의 화해와 평화를 말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사모하며 죄인으로 살기가 더 쉬운 이 거친 세상을 진실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고난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미래적인 확실하고 영원한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흐르게 해야 한다. 그런 당부를 주님과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동일하게 받았으므로 예수도의 보혈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흘러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우리의 가는 장소마다 곳곳마다 주님의 피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하는 곳에는 언제나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목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모든 피조물인 세상 모두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죽어있는 어떤 것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죽어있는 양심을 살립니다. 미국에 가서 느낀 게 참 역시 살아있는 양심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제가 있던 그 하딩 대학원은 학교 건물보다도 도서관이 더 큽니다. 면적이 그만큼 책이 많아요. 저는 거기 항상 노트북을 가방 메고 그 다음에 손에 성경 든 그 가방 하나 들고 들락날락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직원들이 Hello, how are you? 또 들어가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뭐 가방을 열어본다든가 이런 건 상상도 없어요. 어떤 때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책을 같이 있는 것들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이나 이런 걸 절대로 제한을 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역시 양심의 나라구나. 그게 신학대학원이지만 그렇고요. 마지막 날 제가 이 극장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극장이 한 극장 건물 안에서 칸칸마다 다른 영화를 상영합니다. 4월 달에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거기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극장 가면 그렇잖아요. 칸칸마다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마다 표를 받죠. 그런데 거기는 안 그래요. 입구에 표 사가지고 입구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여기 보고 나와서 다른 칸에 보고 여기 가서 하여튼 시간만 있으면 그 극장 안에 상영하는 영화를 다 봐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역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거기서는 불신의 극장조차도 이렇게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보고 그냥 나와요. 이만큼 사람들에게 양심으로 개방을 해놨어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걸 경험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모든 피조물인 세상 모두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흘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도의 보혈은 죽어있는 어떤 것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은 약속하고 그것은 거짓된 약속이 아니라 진실된 약속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죽어있는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죽어있는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절망을 소망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것만이 인간을 소성시킬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 생명의 피를 막히지 않도록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먼저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사명이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 각자의 사명이란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잉태의 능력이요 신비의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표준 세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죽어서 소금 바다가 되어 있는 사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면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지요. 이 세상은 이미 모든 양심이 죽고 생명이 죽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보혈, 능력의 역사가 흘러들어가게 될 때 그들에게 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의 대상은 사실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And he said to them,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그러니까 all creation이란 건 뭐냐니까 모든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삼으시고 피조물들도 하여금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들은 로마서 8장 20절에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난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하니 그랬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화해와 평화의 회복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그러므로 피조물의 우두머리인 사람이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을 다스려야 자연 만물도 회복되기 때문에 먼저 인간 회복을 시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창조 질서는 평화와 화평이었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조화는 깨어져 짐승이 사람을 상하는 현상에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앞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읽어본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멧돼지들이 민가에 내려와가지고 곡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상하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 시에는 에덴 동산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풀을 먹어야 될 동물들이 짐승을 잡아먹게 됐고 이런 질서의 파괴로 인해서 결국 사람이 동물에게 해침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더 많은 인류가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의 사람들의 역할에 관련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와 가족과 현재의 교회만 온전하면 이라는 독선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미치기를 기대하시며 그러한 거룩한 소원은 그의 자녀로 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로 통해서 동일하게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그의 신부된 교회와 우리에게 가지는 기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 213장 1절에 보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런 고백을 우리는 찬양으로 드리죠. 내가 먼저 씻음을 받았다면 내가 먼저 깨끗함을 받았다면 성한 내가 다시 죄의 진흙탕에 만신창이가 된 더러운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피에 불러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의 보혈의 은총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잘 흐르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의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인 교회의 보혈이 잘 흘러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보면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과 4장 16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1장 23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유기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몸은 피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예수님의 피가 구체적으로 흐르는 유기체라는 거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에 한 사람의 육신의 동맥경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동맥경화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고 하니 흐르는 혈관에 다른 것들이 쌓여서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결국 약한 실핏줄이 뇌 속에서 터져서 건강을 잃게 되는 비극의 시작이 바로 동맥경화라는 요즘 흔한 질병입니다. 결국 피가 잘 흐르지 못하고 혈전이 생기고 뇌졸중, 심근경색 따위의 주 원인이 되는 게 뭡니까? 동맥경화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몸에 동맥경화가 생기는가가 꼭 같은 원리로 우리 교회의 불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왜 동맥경화가 생깁니까? 바르지 못한 식사습관이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식습관이 결국 우리 몸에 혈전을 쌓이게 한다고요. 이건 영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먹게 되면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이상한 생각들이 흐르게 되고 교회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의 보혈이 흐르는 거 아니라 잘못된 생각들이 흐르게 돼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동맥경화가 생깁니까? 두 번째로는 원활한 운동의 부족에서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는 것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겨요. 바로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피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동맥경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서로가 같은 피가 잘 흐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통해서 서로 흐르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원활하게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름뿐인 한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동맥경화의 결과로 뇌출혈이 뇌졸중이 생기면 결국 우리의 한쪽 지체는 마비가 되고 다른 성한 지체가 끌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되는데 말하는 것이 기쁘지 않지만 반신불수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동맥경화의 결과는 죽든지 반신불수가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 서로가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같은 몸의 지체임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동맥경화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삶이 그도의 보혈을 원활하게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교회요. 더 가까이 있는 나 자신입니다. 이러한 교회도 결코 이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보이는 피가 아니요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런 말이 있다고. 여기에 앞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사실 미래의 약속은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꺼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보인다면 다 나가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확실히 본 믿음의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의 가치를 하늘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비교될 수 없는 영혼의 가치를 위하여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도의 피 때문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소성시키는 예수의 보혈을 잘 흐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 이 교회에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원인이요. 그것을 잘할 때 미래의 하나님의 이 생명수 강가에 갔을 때 비로소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한번 반추했으면 합니다. 생명의 피가 우리 가슴에 흐르고 우리 삶에 흐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흐르고 이 역사에 흘러서 병든 이 역사를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